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주는가, 그래서 구원과의 실제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추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이 왜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하느냐 하는 데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답하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기 아들에게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나 자신이 받은 형벌로 하나님 눈에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보십니다. 보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고도 말하고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도 말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이 여러 표현들의 독특한 측면들이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의미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표현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해도 되지만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측면을 놓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거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이를테면은 훨씬 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체의 구원 활동이 모두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의 구원 활동 전체가 마치 우리들의 것인 것처럼 간주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 믿고 주님을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또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구속 활동이 우리들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부활했다고 하고 또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구원 행위들이 우리들의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은혜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의 의로운 삶과 십자가 형벌로 인한 칭의를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칭의를 우리가 받게 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부활의 베네핏이 우리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다음 죽은 육신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에서 같은 근거에서 우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이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내가 영생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승천하신 것이 또 너무나 확실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사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불입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사후에만 꼬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이 새 삶의 체험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영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나 영생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무덤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 삶을 충분하게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사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새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Christian life의 것이 새로운 뜻과 새로운 목적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새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데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 자체를 한층 더 보장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서 의롭다는 칭의 선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만족하셨다는 뜻이죠. 만약 만족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결과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시 정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칭의를 해서 하나님 인정받았고 부활하신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주의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거나 구원을 혹 잃지는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 없어 해요. 글쎄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이렇게 좀 확신이 없고 좀 두려워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체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뭐 영적 혹은 도덕적 하나님과의 어떤 날마다의 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인정을 받고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 행위에 달린 것이지 또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면 의롭다고 칭의 선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지 나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나의 어떤 충실한 교회 생활이라든지 나의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나에 대한 신실성에 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에 아주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여겨라 그런 말씀 물론 아니고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거절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아들의 흠 없는 의로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의 삶에서도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물론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사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 때가 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자신에 대해서 속죄가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뭐 죄 짓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잘 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친절하고 더 헌신되고 더 자비로워야 한다. 주님의 그 의로이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좀 주저스럽고 뭐 민망하고 면목이 없다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신의 영적 삶이 너무나 허박하고 더구나 자신이 현재 어떤 죄에 빠져 있다, 남모르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 하면은 이제 양심이 불편하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예, 막 그런 그 어색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저조할 때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받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구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관없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 궁정을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나의 어떤 도덕적인 질적인 그런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의 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의 의로서 옷을 입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간 일이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다소 나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조금 뭐 이런저런 문제 해결하면 교회도 잘 나가고 뭐 하나님 좀 새로 좀 잘 믿겠습니다. 성경도 잘 읽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모양이 지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지어진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언제라도 나의 현재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사실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칭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십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교인생활을 잘하는지를 염려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 없어요. 내 모습이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로서 나는 하나님께 손색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확신의 보장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면은 그 의롭다는 칭의의 선언은 뭐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에 관한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한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입니다.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 본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과거를 다 잊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나의 과거의 악행은 사라졌어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죄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처지와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내가 크리스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즐겨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 오늘은 예수님 내 아들아 너의 모습이 좀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기꺼이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꼭 같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신의를 믿지만은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그것을 내던지지 못해요. 그것을 치솟으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구속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 없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의 의는 얼마든지 흠을 잡고 내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자신의 의로 가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대속의 의로서 모든 흠물이 가려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나는 국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사탄의 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빛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내 양심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너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어둠의 세력이 나한테 그렇게 자꾸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나 사실 그런 죄를 지는데 양심이 불편해서 내가 교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정말 참 괴롭네요. 그래서 뭐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자신있게도 말하고 어둠의 세력에도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용서된 것을 어떻게 알아? 나는 당당하게 응수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용서돼서도 너의 의는 여전히 썩은 것도 아니야? 교회 와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 볼 때 애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갈 때 보니까 뭐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오고 뭐 또 가족끼리 있다 싸우고 뭐 보니까 뭐 성품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마찬가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의 의는 썩은 것이다. 예. 그래 나는 분명하게 그때 응수할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다. 예?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시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면은 사탄은 압도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에 할 말을 잃어버려요. 사탄은 예수님의 의를 입고 그의 부활 생명을 받은 나를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구주로부터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또 육신적으로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안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량 없는 용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 죽는 데까지 다 우리도 따라가고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그 많은 순환 이후에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친 이 소위 제자인지 사도인지 하는 인간들을 내가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찾아왔습니까? 사실 뭐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하죠. 그런 사람들 사도라는 것이 참 그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있고 항상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한 그런 어리석고 반항적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그 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했었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주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사실상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배신한 제자들에게 악감을 품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거듭나고 참회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거듭된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들에게 아, 이 보복을 해야겠다, 당장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또 그들을 만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같은 십자가의 목적과 보혈의 피가 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크게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서 모두 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 망정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피 묻은 손에 용서를 지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도 적고 깨닫기를 도대하고 어리석은 일을 아주 반복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시고 여러 번 그 부활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들도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이거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이 지닌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설득이 되어야 되겠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활절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배우고 그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뜻을 되새기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의 행사를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사만 하고 그냥 한 1년 동안 또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현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임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들의 신분에 관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흠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흠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문제 받아들여진 이 칭의 신분에 근거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부활 생명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그런 실천적인 부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